이 느헤미야 7장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보수하는 공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것과 또더 나아가서 이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첫번 포로 귀환돼 돌아왔던 사람들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족보와 꼭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족보를 길게 기록한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에는 성벽 준공 후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먼저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을 먼저 임명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을 수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 수비하는 것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찬양대들,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가장 중요한 성소를 먼저 보호하도록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장 대표적인 이 예루살렘성을 수비하는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는데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두 사람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에 술 맡은 관원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때 그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이 불탄 채 방치되어 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충동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동생 하나니였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음에도 성벽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일선에서 느헤미야를 도와 헌신했던, 느헤미야에게 육신적으로 보면 동생이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동력자로 오른팔처럼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니였습니다. 하나니아는 누군지 잘 알지 못하지만 흔한 이름인데 말의 뜻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영문의 관원이었다고 했으니까 성전이나 성벽 전체를 파수하는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가르쳐 말하기를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믿음을 가진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실 때 우선은 그에게 충성스러운 인격이 필요했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때때로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하나 충성심이 부족하고 충성심이 있으나 인격적으로 연단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기가 어려운데,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볼때 신뢰하고 믿을 만한 인격을 소유했고 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어서 영성도 갖추어진 사람이었고, 그리해서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에 서여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5절에서 73절 말씀까지는 귀한 자들의 족보인데, 5절에서 7절까지는 인솔한 사람들의 족보이고, 8절에서 38절까지는 각 가문별로 또는 지역별로 명단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43절에서 60절까지는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었고, 61절에서 65절까지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을 기록해 있고, 그 이후에는 통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인솔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해서 12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각 가족별로, 지역별로 어떤 사람이 어느 집안에 속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통계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나 이 사람들의 족보를 꼭 이렇게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 2장에서도 기록을 해 있고 느헤미야 7장에서 반복해서 거의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면 상당히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기보다는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아무개 가정의 후손들이 몇 명이 왔다. 그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다가 돌아오게 됐지만 그들이 다 과거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살던 이 땅 백성들의 중요한 가문의 후손인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성전 재건하고 성벽 공사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다 과거 조상들과 역사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지 딴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새 정부를 구성하는 일을 두고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갑론을 박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 땅에 남아있어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포로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지킨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역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돌아와서 성벽 건축하고 성전 재건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아니고 아주 포로되기 전에 이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였을 때 각 지역에서 각 집안에서 나라를 위해 하나님 위해 헌신되게 일하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그걸 밝혀주어서 이들이 다 역사적인 정통성 있는 사람들인 것을 밝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롭게 건설되는 나라, 새롭게 건설되는 예루살렘의 주역이 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수 있고 새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이 족보를 설명하면서 곁들여서 암시하고 있는데 혈통적인 정통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예루살렘 재건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새 주인이 될 수 있다. 그걸 밝히는 것이 이 족보와 헌신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믿음의 정통성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뭘 새로 만들어내서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도로부터 전해지는 사도시대로부터 전해지는 신앙의 올바른 고백과 터전 위에 서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오늘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내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할 때 각자가 구역을 나누어서 힘써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완성하게 되었는데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성벽 건축의 공사 내게 맡겨진 구역을 잘 감당하고 그 후에 건축된 그 예루살렘 성을 내 집 앞에 있는 부분은 내가 지켜서 외적이 침범하지 못하라고 돌보는 책임 있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70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봉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다 건축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돈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한 도시가 유지돼 나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겠습니까? 또 흥금한 사람들의 신분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총독이하고 둘째는 족장이하고 셋째는 백성들이 했다 그랬습니다. 총독은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이니까 권한도 많고 책임도 많은 사람이니까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듯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을 헌금했고 각 족장들도 자기들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위치에 걸맞게 헌신했고 앞서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는 그냥 가자 해서 백성들이 열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힘써 동참해서 예루살렘 성의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흔히 유럽 사람들이 하는 말에 노블리 서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귀족들의 자제들이 가장 먼저 일선 전쟁에 지원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총독이 먼저 하고 족장이 나중에 하고 백성이 그 다음에 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전쟁에 먼저 나가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네가 먼저 나가라. 그 다음에는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귀족의 자제들이 나가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은 혜택에 즐거워하고 책임에서 회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지. 여기 총독이 먼저 하고 족장이 먼저 했다는 것도 우리에게서 좋은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열심으로 충성해야 되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쁘게 헌신하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